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대답이 주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때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해서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러한 와중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날이 저물게 되니까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하루 저녁 유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지만은 아무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 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 주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을 일독하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아 저건 내가 읽었지 들었지 이런 생각이 이제는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시죠. 이때 다른 마을로 가시던 길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고 58절, 59절에도 보면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과 이제 대화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걸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주님께 말하는 것이 이제 57절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말을 보면은 주님의 제자 가운데에 누가 생각날까요? 베드로가 당연히 생각이 났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왜 꼭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이 주님께 하는 말이 어디로 가든지 뭐라 그래요? 나는 따르리이다. 이 말을 잘 보면은 나는이라는 말을 보면은 다른 사람은 떠나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가는 곳은 어디든 나는 가겠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때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래 다른 곳에 이곳저곳 문을 두드렸지만 나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오히려 받아주지 아니하고 배척하였는데 너는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니 참 고맙구나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그죠? 5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도 주님을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행한 것을 보았을 겁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라 남기신 것 온갖 기적 행함을 다 보고 알았던 것이죠. 아무나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함께 가면은 큰 이득이 있지 않겠는가, 손해볼 것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야. 아, 이 사람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 나를 따르겠다라고 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아시고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 하신 것이죠. 나를 따르려면 제대로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봤자 내 욕구와 기대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고 너의 욕망과 그 기대 그렇게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해 주신 것이죠.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니까 그냥 실망하고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한 서기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서기관이 어떤 자입니까? 일반인과는 좀 다르죠. 그 당시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자로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이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주님께 왔지만은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욕망과 기대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사실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오기도 하고 그저 복받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이 처음부터,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목적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본문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 서기관과 다를 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신학교 때 졸업을 앞두고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선배 김세원 목사님 그 기수 위로는 안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 기수 때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는 찬송을 잘 안 부릅니다. 악을 골짝 빈들만은 피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지. 신대원 나왔으니까 목표를 크게 잡는 악을 골자 시골 농촌 아 싫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 가사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 분위기가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 즉 이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실 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복, 뭐 건강의 복, 여러 가지 자녀의 복, 이런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따르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각오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진정한 고백이죠. 십자가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분은 이런 고백 다 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를 때에 고통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각오로 주님을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요,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분노를 죽이고 개인적인 야망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라고 한 이 고백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이 십자가는요, 아픔과 고통과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고통이 있는 그 십자가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날마다 나를 죽이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희생과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사랑과의 대화를 통해서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과의 대화죠. 자, 59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세요. 이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59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먼저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조건을 주님께 내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인간의 도리가 그게 먼저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거든요.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참 인륜을 저버리는 참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자식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할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죠. 저는 이사를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사한다 그러면은 메모지에 딱 순서적으로 적습니다. 뭘부터 해야 될지.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기록하고 또 짐을 정리할 때도 또 그렇게 해보니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여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임스 아담스입니다. 이 여인은 시카고 빈민가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였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빈민굴에 온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회사업을 하면서 빈민구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였는데 이 테레사 수녀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출세보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부름에 먼저 자기를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을 두 번째 사람과의 대답에서, 대화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관에 잡혀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또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우선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시간 낭비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 읽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던가요? 말씀 읽는 것 이것도 순종이죠.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는 것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밥 먹기 전에 말씀 먼저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에 붙들리고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이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가치관을 우선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자, 6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도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은 이처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농사 짓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에 그 앞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면은 밭고랑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죠.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 전력투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또 마찬가지죠. 앞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전진합니다. 오직 골인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해서 살아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전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적어도 여러분 이것이라면 나의 삶을 한번 끝까지 불태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 있습니까? 그 열정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하는 삶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고 달려가고 전력을 다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고 목표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